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어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된 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이런 성 가운데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자들이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낱낱이 세세히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는 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기도하지 공동체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은 개인적 필요보다 오히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고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여서 소돔성을 멸하실 뜻을 드러내시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이가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1차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든 얼마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안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 그도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3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복된 일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낱낱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성경 인물들이 교회 공동체가 찬 어려움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죄만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범죄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제상인데 한결같이 신앙인물들이 교회적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상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문제보다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세 번에 걸쳐서 63장 7절부터 시작된 64장 12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이사야의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과 그가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고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탄원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 64장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주어지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뚜렷한 증거를 그들은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죠. 약속의 땅에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궁휼을 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봐 달라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64장 15절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는 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면으로 보면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매우 경망된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한면으로 본다고 할 때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만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곳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조차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자비와 궁의를 구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비와 궁의를 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선,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다 라고 자신이 정해놓은 마지노선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궁일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를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행할 바대로 행해놓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정해놓은 선에 근접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을 은혜 자리에서 밀어내어버립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면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따져 묻는 듯한 이런 간구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던 이사야는 숨어 계신 듯한 하나님에게 이제 나오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는데요. 본래 1절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주께서 당장 우리에게 개입하여서 덤불을 태우거나 불을 끓이는 불과 같이 산들을 흔드시고 주의 본성을 열방에 드러내시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그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시간 내려오셔서 산들을 진동시켜 주시면이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어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 원하건대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하건대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비극적인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63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비극적인 지난날들을 회고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기만 했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했었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했었더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실제로 산들이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개입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감추고 있는 커튼을 하나님께서 열어젖히듯이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던 대적들과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 열방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적보다 놀라운 이적은 무슨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이적이 아닙니다. 어떤 이적보다 가장 놀라운 이적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기적들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까? 신약에 많이 나타납니까? 그냥 쭉 살펴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약에는 그런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말하는 반면 계시의 충만이라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는 왜 그것이 덜 언급되는가? 그 이유는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거나 혹은 산이 진동하는 이런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성자의 성육신 사건은 창조주가 언제든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전능자이신과 동시에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재자이시죠. 진정한 구원자는 초월자인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함이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장난 세상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즉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즉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죠.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신이 없다. 성경에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요. 그와 유사한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와 같은 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라 불릴만한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룩하신 이를 비길 데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개입하는 가공할 만한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은 다른 신들도 행해요. 무당들도 작두위에서 춤을 춥니다. 공중 부양을 합니다. 심지어 정신병자를 낫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바알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일들이에요. 따라서 다른 신과 크게 구별되는, 구별시키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가 진정한 구원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어떤 이적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생명 그 자체신 그분과 스킨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이적을, 진정한 구원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라 그랬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가, 그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시는가, 자신을 앙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앙마한다라는 이 단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할 때 그 앙마한다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서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본문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생각지 못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동사, 카와라는 동사, 이 동사는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고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앙마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조차도 끝까지 믿고 기대하는 이 자세를 가리킵니다. 소망을 품고 참된 인내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와 태도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앙마한다라는 이 표현을 5절에서 그렇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는 이 말은 의를 기뻐하여 의에 머물고 의에 머물면서 기쁨을 발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지면 실제적인 의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도 단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실과 정직, 진실함과 단순함, 자비와 관대함, 자기 부인의 자세를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미래를 주의 손에 맡기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단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믿는 것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세와 태도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5절에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아 기다릴 때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신 자를 만나오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아는 신자로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볼 때는 그렇지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때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5절에 어떤 자를 만나오신다고 그러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만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이 칼비니즘, 그게 뭔가 하면 이 주권만을 많이 강조함으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풍성하게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신학적 명제나 혹은 표만을 가지고 교리화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심령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침투해 들어오게 될 때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순종의 삶을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말할 때 활동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로마서 강의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살려놓으셨다면 생명을 갖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참으로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다소 수동적이고 소독적입니다. 느슨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나. 뭐 시간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르침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6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만나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어렵고 힘들 때 경찰은 도움을 받습니다. 범죄했을 때 경찰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역하는 민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시는 구우를 범치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범죄한 인생을 죽이셔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배려한 처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만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우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허허실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이에 선지자가 주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속에서 살아온 죄들에 대해서 죄들로 인해서 분노하였사오니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범죄함으로 라는 이 말은 한두 번의 범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만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알면서 도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 가운데 과연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모세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 줄 안다. 너희들의 영적 체질을 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나는 이미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것은 이런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와 같다라는 이 말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부정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르쳐준 의식법이 뭡니까?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접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쳐야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부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보다 더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더러운 옷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여성의 생리대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남자는 깨끗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서 체액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의식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부정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의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의 5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행으로도 죄의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공로로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행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진술이 나타납니다. 선행은 선한 것인 만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행한 것인 만큼 오염되고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인간의 의조차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시편 1편 6절에 어떻게 돼야 되죠? 바람에 불려나가버리는 이 티끌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문에도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잎사귀는 바람에 힘없이 불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정이처럼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넘어선 일이 계속 일어나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가 다였는가 하는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7절에 그 사실이 응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와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미 다 앞서 살펴봤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을까 하여 보셨는데 찾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이상하게 계셨다는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도 없지만 붙잡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20년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이 매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켠에 숨겨놓았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것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에서와의 관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물을 보내고 또 항상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때를 두 때로 나눠놓고 한 때를 치면 한 때 정도는 구해보려고 그렇게 다 인간적인 모든 술책을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홀로 얍복강가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63장 5절에는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별로 없고요.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살 길, 자기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다 올인합니다. 교회들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공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문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의 죄도 죄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이 그거죠.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느 편에서 풀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죠. 선자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제 끝입니다라고 기도를 끝내지 않고 그러나 이제라고 말합니다. 전환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다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대해 비유는 이사야 29장 16절과 45장 9절에도 나타나는데 이 두 구절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때 말씀의 요점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이와 다릅니다. 토기장인은 특별히 정성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굽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불을 떼가지고 그 다음에 그 토기를 구워내면 그 토기는 그 토기장이에게 애정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그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왜 말할까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근거는 9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분노하지 마시오며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 주의 백성이라는 이 말, 본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표현을 누가 사용했는가 하면 모세가 사용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전해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셨죠. 그죠? 그때 모세가 당돌하게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비록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10절 이하에서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더럽혀졌다는 뜻이에요. 본래 거룩한 성읍이었는데 그들도 볼 수도 없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성읍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보좌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러하거든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말했던 방금 묘사했던 거룩한 성읍들과 성전이 파괴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요? 이런 상황을 넘어서는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 초음에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냥 안타까운 이사야 선자의 간구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응답 없는 기도도 우리 편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안 돼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고요.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설교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집회를 했지만 1740년과 42년 사이에 단 한 번의 부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설교했던 윌리엄 찰스 번세라는 이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21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역은 실패인가?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것은 과연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지.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문제의 절반은 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하세요. 하나님께 따져 묻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접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신앙적 깊은 침체와 회의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고 이런 기도의 연속으로 인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시몬과 안나가 했죠. 그죠?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 노구를 이끌고 안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봤죠? 부모 품에 안겨있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시몬도 그랬습니다. 그들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마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무덤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서 그저 하나님을 찾고 구한, 제가 총신대학원에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최홍석 교수님, 조지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교단에서 아주 이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그분은 은퇴식도 없이 그냥 끝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저렇게 절절하면 저 몸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악망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면전 앞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극치를 앞으로 경험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완고한 백성들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은혜를 도구로 자신의 욕심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마지노선을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만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때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 내시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복된 생명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